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두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성읍이니요 내 머리털으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럭도 희고 곰기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선교사님 보고에 앞서서 제가 짧은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맹세 바로하기 1 해놨어요. 그래서 한 10분, 한 12분 정도 설교하고 다음 주에 연계돼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짧게 설교하는 거예요. 보통 3, 40분 하는데 그래서 앞에 도입 부분을 맹세에 대해서 많은 그 인물들을 좀 들어가면서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을 줄이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말씀을 다시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접하면서 늘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일부의 하나가 바로 맹세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편에는 거짓말한 자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의 대지를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맹세의 원칙과 유례가 있습니다. 그 맹세의 원칙은 뭐냐? 서로에게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좋은 겁니다. 오직 못 믿으면 내가 맹세하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맹세해야 할 필요와 이유성이 있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신뢰가 필요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상대방을 알건 내 말이 거짓이 없이 안전한 것이고 또 확실한 것을 사실을 더 강조해 강조라는 것이 맹세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또 중요하고 어떤 심각한 문제를 놓고 약속할 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서로가 의심가는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맹세해서 서로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가지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렇게 다투어야 하는 어려운 분쟁했을 때 그런 맹세를 통해서 분쟁을 잠재우고 서로를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이 그 크레딧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약속은 꼭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방편으로서의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아들 독자를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믿지 못하겠느냐? 그럼 내가 내 이름을 걸어서 맹세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 수가 많게 하리다.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씨를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로 하셨다 하니라. 누구도 하나님도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를 듣고 아브라함을 확신을 갖고 믿었던 겁니다. 이처럼 맹세는 자기 자신의 진실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방편이고 원칙인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상적인 그런 사건을 설정해놓고 맹세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는 교훈인 출애굽기 22장에 나와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누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웃에게 내 가축을 좀 돌봐줘. 내가 일주일 만에 돌아올 텐데 잘 돌봐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는데 이상하게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쉬어보니까 가축이 한두 마리가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양을 맡은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상에 그 양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오면 내 결백을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눈이 캄캄합니다. 이런 상에 자칫 잘못하면 이웃 간에 분쟁이 될 수 있고 그동안 쌓여있던 우정도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다음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양을 맡겼던 이웃이 그 양의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주인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1절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에 있거든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치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내가 양을 해하거나 내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인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믿어주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것에 대해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배상을 청구하지 말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맹세가 선에 사용될 때 서로 신뢰하며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이 좋은 기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냐? 악용했어요. 맹세하면 믿어준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약간의 거짓 섞인 그런 말을 하여금 사람들에게 맹세하도록 해서 믿게끔 하고 함부로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친 맹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33절 보십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유전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언뜻 보면 문제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토대로 살펴볼 때 성경에 나타난 맹세의 세 가지 원칙들을 무시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맹세는 꼭 필요한 것에 해라.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맹세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맹세할 때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맹세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함부로 맹세하고 남발했다는 얘기예요. 헛맹세하지 말라. 그렇게만 가르쳤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가 하는 맹세가 헛맹세가 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맹세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헛맹세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다는 얘기입니다. 헛맹세가 뭐예요? 맹세 자체를 자기의 유익과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해서 이기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표현 많이 쓰고 있죠. 내가 성을 간다. 내가 내 손에 장을 쥐진다. 다 뻥이야. 장 쥔 사람 아무도 없어. 오늘 손가락 다 멀쩡해. 야, 눈을 판다, 뭐, 다 뻥이야. 그죠? 그건 헛맹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가 지금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맹세를 무시했습니다. 자, 이 맹세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맹세해요?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대로 성전대로 맹세하기도 하고 또 성전의 제단을 맹세하기도 하고 제단에 있는 예물을 두고도 맹세하게 되고 왜 그랬냐?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다가 뻥을 치면은 누구의 이름이 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도는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게 잘못된 가르침을 엄숙히 그 맹세에 엄숙히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맹세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대로 맹세하기가 그러니까 이름이 아닌 그의 복음과는 뭘 두고?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내 머리를 두고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맹세의 원칙은 그것은 해로울지라도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이 해로울지라도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고 그 외의 것들은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 하반부에 보니까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강조점이 뭐예요? 주께만 있어요. 주께만. 왜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이익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강요하고 자기들의 별반 이익되지 않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었어요. 한마디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의 말씀 예를 들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가르치고 있어요. 말장난이지.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사실 성전의 금보다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중요하죠. 제단의 예물보다는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요하고 별반 이익이 되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외식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으로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란 자신의 진실성을 주장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한 것은 이미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거래하다가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말이 안 먹혀. 그만큼 진실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네 존경받는데 목사입니다 그러면 다시 쳐다봐. 진실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세를 좋아하고 남발하는 것 옳지 않고 맹세 없이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과 은혜를 주는가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기사님 나오셔서 성기사님 보고 듣고 계속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기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서로 받아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냥 열심히 이곳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듣는 자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동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게 동영상 앞에 하나만.
누구나 그렇듯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억은 그 유명한 립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앙코르와트는 찬란했던 캄보디아의 고대사를 보여준 것이자 자존심이라 할 만큼 고개에도 그려진 하나의 상징이라면 이 킬링필드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잊고 싶은 기억이 아닐까 싶다. 20세기 최악의 사건으로 1975년에서 1979년 내전 중 같은 민족에 의해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어떤 이유도 없이 학살을 당한 사건이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200에서 300만 정도의 희생이 있었다고 한다. 킬링필드 1975년에서 1979년 전체 인구 800만 중 200만 인구 사망.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명목하에 지식인들 모두 학살. 복수를 차단하기 위해 어린아이 다리를 잡고 머리를 나무에 내리쳐 학살. 전쟁이 끝난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 전쟁 중 곳곳에 매설된 지뢰로 인해 유난히 팔다리를 잃은 장애인이 많은 아픔이 있는 곳 캄보디아. 기나긴 건기로 도로에 유독 흙먼지가 많은 캄보디아 산간벽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동천 조은주 선교사는 사랑의 휠체어를 나누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휠체어와 약간의 약을 나누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알게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한다.
부서져가시는 분인데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의 휠체어를 나누기 시작한 지 10여 년을 넘긴 캄보디아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 2600여 대가 넘는 휠체어를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었다.
아버지, 이 땅까지 밝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원산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삶이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위일체에 앉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캄보디아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휠체어를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 무료로 나눠주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 휠체어 한 대를 선물하는데 미화 $120가 필요. 와서 도우라. 주님께서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휠체어 나누기. 캄보디아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 조동천 조은주 선교사.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교회와 단체 그리고 선교 동역자 동지들의 후원과 기도로 나눔 선교를 이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주어진 사역을 주님의 뜻이라 믿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달리고 달려 직접 찾아가서 섬김과 사랑으로 장애인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꿈과 소망이 되어지도록 그동안 날마다 찾아가서 섬겨라 Everyday Search and Serve를 붙들고 12년을 감당해온 캄보디아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 사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대로 중단되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더 지난 날처럼 열정을 갖고 달리고 달려 직접 찾아가서 전하고 사랑을 나눔을 감당할 것이다.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맹세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생뚱맞게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왜 저런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셨을까 했는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목사님이 성경구절 말씀 올려놨으니까 한번 주보를 펴보시면 거기에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 안 차도 주보 있는 걸로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해당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인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취할 것은 많으나 울먹 주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느니라. 내 형제가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를 받으려 하라.
네, 그 오늘 말씀까지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정한 거는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아까 잠깐 여기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전한다고 전하지만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2000년도 6월 달에 이 사역이 너무나 힘들어져서 내려놓게 됐고요. 정말 이게 하기 싫다고 저희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장애 성경하기가 정말 남들 보기도 창피하고 말 세상 말 그대로 쪽팔려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일반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을 압박을 받다 보면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진짜 시골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외치셨거든요. 근데 이 장애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현장에서 살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미국 땅에 살면서 또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에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주위를 돌아보시면 실족된 자가 많을 거예요. 태신자가 많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이 되어버린 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실족된 자들이고요. 이들이 바로 장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쉬는 자들이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애가 가질 수도 있고 영혼의 장애를 가질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참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집 예배를 통해서 온 세계가 메디아 시대다 그래갖고 예배를 드려왔지만 빨리 하루속히 주님 전으로 달려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에 몇 명의 한인이 살고 몇 명이 아직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아직 집에서 드리는 영혼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가 택한 것은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왜 저런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할까? 제가 살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정말 한 영혼이라도 들려주고 싶어서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한 6년, 7년 전에 대장암 초기에 발견을 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성교가 하기 싫어서 너무 막 새벽기도 기도하다가 저희 아내가 지금 그냥 앉아있지만 5월 4일 날 한쪽 눈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쪽 눈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겨야 하기 쉽습니다 하니까 저의 제일 먼저 보여준 게 그렇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사역을 행하게끔 하셔서 또 기쁜 일이 있어서 3월 달에 저희 둘째 딸이 뉴저지에서 결혼을 하고요. 5월 5일 날 우리 큰 딸이 여기 어스틴 텍사스에서 결혼을 해요. 그 결혼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불러주셔서 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나 보다. 이 장애인 선교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갖고 하나님께 명령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내려오면서 교회마다 선교보고 하다가 저희가 4월 20일 날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4월 20일 날이 또 저희가 캄보디아 2010년도에 캄보디아 간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저희 결혼 25주년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38주년을 여기서 지내게 됐는데 여기서 오면서 저희 주치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여기 내려오기 전에 4월 5일 날 정밀 검사를 받고 왔거든요. 몸이 계속 안 좋아서.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고 내려왔는데 전화가 한 계속 없길래 아 이건 기쁜 굿뉴스구나. 이거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하나 보다 했는데 다시 저희가 이 큰딸이 결혼식을 끝나면 다시 뉴저지로 돌아가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소식을 들을 때는 굉장히 좀 암담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축 처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장애인 선교를 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깨닫겠고 원인은 제 몸속에 위암이 발생을 해서 제가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돼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저희 주치의한테 우리 아내한테 얘기 안 해주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갖고 둘이 영상으로 줌으로 해서 닥터가 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 곳에 그 위에 보면 세 곳에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서 좀 큰 사이즈가 있어 띄어서 보냈는데 한 곳은 안 나오고 두 곳에서는 그 위암으로 판정이 돼서 자기네는 판정만 내려서 그러니까 원래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그거를 검사를 그 세포를 좀 큰 병원으로 보냈대요. 근데 큰 병원으로 보냈는데 그까지는 본인들이 할 수가 있고 전문의들한테 또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이제 예약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6월 20일 날로 예약을 했는데 이게 시작하는 초기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번질지 몰라서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다시 올라가게 돼서요. 그러던 가운데 우리 목사님 교회하고 약속해놓고 앞으로 갈 교회에 약속된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면 모세가 강건하게 120세까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나에게 치료해주고 모든 걸 재정비해서 하나님께 모든 연장해 주셔서 앞으로 125세까지 강건하게 사역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1958년생이기 때문에 63세, 10월달 되면 64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인생의 모세를 계산해보니까 절반을 살게 하셔서 재정비해서 고쳐서 6년 전에도 대장암이라 그럴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는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힘이 빠져요. 왜? 육체적인 이 장애사역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육체노동이거든요.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깎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장애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지금 172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나라 애들의 그 가난한 나라일수록 영적인 귀신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이 비록 외소하지만 그들을 잡고 기도할 때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눈에서 악한 불빛이 나오는 그런 영 안에서 나오는 불빛도 나오고 그런 사건을 저희가 매번 치르면서 지금까지 살아갔는데 너무너무 강할 때는 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하셨을 때의 기도와 그 역사 속에 그들이 숨죽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나중에 1, 2분 기도하고 머리 깎아주고 그들에게 옷 입혀주고 윌체어에 앉는 순간에 우리가 떠나려고 하면 손을 잡고 눈물을 쫙 흘립니다. 이게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온 세계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제의 열정을 갖고 선교에 도전을 하지만 장애 선교를 향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인교회들은 모든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복음을 갖고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한 영혼의 장애인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없다라는 게 무슬림 영혼들 한 영혼들 그들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러나 장애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성결을 잊지 마시고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그러면 이걸 잠깐 저희가 보면서 얼른 얼른 지나갈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저희의 이제 이렇게 하는 그거고요. 다음 걸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아. 예, 요게 이제 가기 전에 그때는 이렇게 참 예뻤습니다. 멋있고 건강한데 제가 저는 저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에 와서 1, 2년 사이에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제가 너무 그 재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사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제 몸에 그 위암이 생긴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빨리 발견하게 해서 감사하고요. 요거는 이제 캄보디아 전통 의상입니다. 어떤 행사 때나 이런 때 입는 전통 의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캄보디아가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주변 나라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중심적으로 있습니다. 위에 베트남이 있고 여기 이제 옆으로 가면 라오스가 있고 라오스 위에 태국이 있고 태국 위에 미얀마가 있습니다. 근데 위쪽으로는 지금 잘려 있어서 없고요. 아, 요거는 뭐 복잡하니까 이제 캄보디아는 여기처럼 이제 우리 캄보디아는 25개 주에서 4개의 특별 지방자치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프놈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프놈펜에는 굉장히 지금 급성장해서 그러니까 거의 17세부터 21세기까지 같이 공존해 있는 데입니다. 요게 이제 캄보디아의 현 실태입니다. 2%라고 잡아놨는데 저는 1.5밖에 안 되는데 2%를 잡아놓은 게 한인 선교사들이 가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운 게 3,500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2%의 숫자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됐고요. 무슬림이 3%고요. 그리고 소수불교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잡신을 믿는 게 한국은 대중불교이기 때문에 좀 권위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잡신입니다. 그래서 소수불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를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초창기에 땅을 밟았던 사람은 여러분들 교단의 남침례 교단이 제일 먼저 가서 땅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이제 그 복음주의 있는 미국 교단의 그 CMNA 그 교단이 들어와서 했고 세 번째는 이제 PCUS 교단이 들어와서 하다가 아뜨거하고 나왔고 아뜨거하고 나올 때에 한인 교단이 들어가서 이제 25주년이 됐습니다. 요거는 아까 킬링필드라는 거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생매장된 시켰던 사람들의 유골을 꺼내서 이렇게 지도 형태로 만든 겁니다. 아직도 많이 못 꺼냈고요. 그냥 땅을 파서 거기에다 그냥 산채로 그냥 사람들을 넣고 묻어버린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스컬 현상 때문에 비가 오다 보니까 그 물이 많이 오면 거기가 아주 멍청이 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속에 이렇게 잠겨서 그냥 썩어져 버린 것들이고요. 예, 요게 이제 저희가 나눠주는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교회마다 많이 브로셔를 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현재까지 한 4만여 장을 뿌렸는데 이것도 뿌리는데 한 장당 만드는데 미국에서 12전, 요즘에는 15전 달래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중단한 상태고 저희가 지금까지 자비량 선교를 했기 때문에 펀드레이징에서 그 다음에 저희 집을 팔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끊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김정희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너무나 감사해요. 처음에 저희가 아마 해수로는 6년, 만으로는 한 4, 5개월 만에 저희가 왔거든요. 아니, 5년 2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정말 정말 감사하게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게 막 우리 사모님 스마일 페이스로 와서 저희들에게 지쳐 있는데 그때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뷔페에 가서 저희가 맛있게 먹고 갔습니다. 정말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근데 개척하셨는데 개척하시자마자 저희들에게 교회도 힘든데 제가 이 지역을 너무 잘 아는데 또 성경 홍콩을 보내서 정말 저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 성교비가 70%가 줍니다. 지금 다녀보니까 루지아나는 루지아나 전 지역에 대형교회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관계없이 너무나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교인이 많이 생겼다는 게, 집에서 영상 예배를 보면 그것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우리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점점 모이기를 힘쓰는 거에 관계가 없고 집에서 컴퓨터 껴놓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껴놓고 좋은 교회 목사님만 그 교회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 안 하시는지 교회를 출석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명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금 이제는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뭐 장로교다 성결교다 교단 나눌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연합하지 않으면 이 지방에 있는 교회일수록 합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곳이 전부 선교 필드가 아닌가, 목회 필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이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이 움막도 아니고 돼지 움막입니다. 여기서 같이 살아갑니다. 장애인들이 먹고 자고 합니다. 밥그릇만 틀립니다. 돼지 밥그릇은 큰 거지만 이 사람이 쓰는 데는 밥그릇을 이런 저기 세수대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그 세수대 같은 데다가 밥을 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나가서 그러니까 일일이 케어를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고요. 요거는 저희 센터인데 센터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거를 운영하려고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확 다 줄여버렸고 그래서 이제 저희 두 부분가하고 현지인 사역자 몇 명하고 이제 한인들이 이제 도와주시는 발란티아들이 몇 명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그날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집을 나섭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래서 가는 도로를 정해놓고 어디든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몰몬 교회들이나 이단들에게 걔네들한테 정보를 받아서 하고요. 여러분들 장애인 선교는요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 이단들이 저건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이단으로 존재하는 안식일 교회는 장애 선교에 앞장서서 하면 된다. 여러분 한국의 삼육대학, 삼육재활원 이게 다 장애로 출발하는 데고요. 위생병원이 장애병원입니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스킨을 만들어낸 몰몬교 있죠. 몰몬교들은 여기 보면 이제 요 뒤에 사진에 뒤에 보면 이렇게 몰몬교 하프 모양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교회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침투해서 그런 게 통일교입니다. 우리 너무나 우리 개신교들은 교회 짓게 하고 너무 그리고 진짜 예수 믿으면서 글자를 모르면 세례받기가 너무 힘든 게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장애선교를 제일 잘하는 건 천주교 여러분들 정죄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예화를 많이 들은 신부 수녀들의 훌륭하신 예화 성자들은 전부 다 수녀고 신부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예배드렸던 성스러운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는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자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마태마가 누가 사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건 귀신들 인자 김어버리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승천하기까지 했던 게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 사복음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장애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낱말들이 그걸 다 무슨 귀신들 인자 김어버리 안진뱅이 이런 걸 다 장애인으로 다 글자를 바꾼다면 어휴 장애인이 엄청 많고 우리 예수님은 눈만 뜨면 장애인들하고 살았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욕창에 걸려서 이 효도한다고 이제 밑에다 보면 매트를 깔아놨는데 저게 비닐로 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이제 절단성 장애자들이나 이제 후천성 장애자들을 집에서 이제 캄보디아가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하고 그 중풍병자, 중풍병자가 많아져 갖고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도 60한갑을 굉장히 성스럽게 아주 요란하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부모들한테 효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욕창 걸린 환자들을 저 비닐 위에다가 보니까 그리고 더운 날에도 땀이 차잖아요. 그리고 머리 팔이 보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르면 그게 움직이지 못하면 욕창이 생깁니다. 욕창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거 뒤에 욕창이 생겨서 한두 달이 돼버리면 거기에 애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당뇨가 걸렸는데 이제 절단하기 일보 직전에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여잔데 쑥스러워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그래도 장애인들 중에서 혜택을 받고 정부로부터 이제 앞장서서 일했던 분들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좋은 것 한다라고 저한테 자랑하고 그 왔고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일들이고요. 네, 요거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건장한 분 세 분이 지금 우리 저하고 여긴 가나안동문학교 우리 김학민 선교사하고 여기는 우리 담당 의사 뭐 셋이서 이 한 영혼을 다루지 못합니다. 18세가 넘어가면 발달장애자들은 귀신이 들어가서 힘이 엄청 셉니다. 저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도 이 손발을 묶어놓거나 이렇게 끈을 내고 위에 목이 있는 데는 개목걸이 같은 거를 딱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처음에 보면 눈에서 저런 도끼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셔서 저들이 이렇게 숨죽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애인, 어린이 장애인들인데 왜 이거하고 두 개를 비교했냐면 저희는 모든 미국에 계신 분들이 선교에 장애 선교에 관심이 있고 도우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집에도 휠체어 있는데 가져가실래요 선교사님? 그러면 저 이제 교회마다 모아 중고를 모아주시는데 저는 중고를 절대 안 받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전거 같은 걸로 부러진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양 하나 줄 거 새 거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새 거를 줬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동차 새 걸 사시면 처음에 이민 오셔서 쓸고 닦고 그거 다를 때까지 하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증거 가지고 주면 어차피 쟤네는 저렇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새 거를 주면 너무 감사해요. 아끼는 하고 그리고 예수쟁이가 좆대는 거 머릿속에 이 메모리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 지역에 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 예수쟁이들은 우리에게 이런 걸 혜택을 줬지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교회 문턱을 건널 수 있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타고 갈 수 있고 교회 갈 땐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새 거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욕창이 걸려서요. 욕창이 걸린 환자들은 우리가 딱 가보면 지역에 들어갈 때 벌써 저 주차장부터 딱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여러분들 사람 썩은 내가 일반 우리가 동물 썩은 내보다 더 역하고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 냄새는 집에서 이렇게 보호를 했다든지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그 계통에 계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냄새가 굉장히 역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참 독하다라는 게 그런 냄새도 독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밑에 거를 빼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밑에가 대나무다 침대가 대나무다 보니까 군형이 떨어지다 보니까 파리 모기들이 막 들어와갖고 그래서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닦아주고 그 때밀이 타월하고 닦는 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들한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휠체어가 아까는 120불이었는데 120불이 불과 언제까지였었냐면 코로나 전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계속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감당이 안 되는 게 거의 더블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200불 정도가 돼야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또 교회마다 200불 헌금을 해달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하여튼 그리고 어린이 윌치어는 16인치 18인치 그 어른들이 대충 쓰는 사이즈들은 굉장히 가격이 대량으로 만드는 게 싼데 이 밑으로 나이가 어린애들로 갈수록요 아주 어린일수록 가격이 똑같은 모양인데 천불 갑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그런 애들 쓰는 게 600불에서 8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에서는 많이들 원해서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와서 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재정의 한계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많이 줬어요. 왜? 저희가 집을 팔아서 갔을 때는 그때만 해도 뉴저지의 집값이 37만 2천 불인가 밖에 저희가 팔 돈이 그만큼 남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집을 다시 와서 살려고 그러니까 125만 불 달래요. 그러면 차이가 격차가 너무 나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해줘서 많이 나눠줬는데 우리는 똑같은 가격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나서 어린이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는 교회 짓기보다는 장애인들이 길에 버려지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50년대, 60년대처럼 캄보디아도 버립니다. 장애인, 그러니까 특히 더 요즘 현대 고려장애 캄보디아 생긴 거는, 나이가 들어서 저같이 이제 60이 넘어서 만약에 스트로크가 온다든지 무슨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컷 두드려 패갖고 젊은이들이 그래갖고 저 보로에다 갖다 버립니다. 차도 없고 내려올 수 없는 곳에다.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건 뭐냐면 캄보디아는 춥지 않아서 얼어 죽을 일은 없어요. 버려도 생명력이 강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야생 그거를 기어다니면서 먹고 살아가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찾아가서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너무 막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가족이 네 명이 장애인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한테 사랑의 집 짓기 저희가 재정이 되면 한 2,000불 정도가 되면 집을 한 채를 져줍니다. 그래서 걔한테 교회 다니냐는 조건으로 져주는 게 아니라 그 집 가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다 십자가 갖고 저희가 그걸 꼭 붙여놓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그 눈이 뜨고 예수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가졌을 때 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가 와서 우리가 했지라고 우리가 한국이 이만큼 미국에 많이 왔고 미국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았던 거는 기독교를 많이 빨리 받은 가정일수록 미국 땅을 빨리 왔다라고 제가 봐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예, 요거는 이제 아까 길에서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 아내가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시키지 않고 이렇게 다음 나갈 거를 준비 다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미국에 들어올 때 꼭 잊지 않고 가지고 밴데나 여러분들 아시죠? 밴데나를 한 두 다든 세 다든 가져가서 머리에 불끈도 있고 여기다 앞에다가 뭐 충성 이런 건 안 썼지만은 열심히 땀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쌓고 그러니까 소매도 없는 거 입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못 만나서 땀만 훨씬 흘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캄보디아 가면 10대 불교장이라고 할까 이제 앙코르와트입니다. 앙코르와트인데 저는 여기를 볼 때마다 굉장히 그 습하고 악한 영이 많이 든 것 같은데 하여튼 단기팀 오면 저길 꼭 가야 되는 게 하나의 코스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악한 영이 제일 많은 곳이다라고 느껴지는데 하여튼 모든 분들은 여기 코스를 마지막 날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감당을 못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대전에 있는 대전중앙교회를 지었는데 저희가 장애인 교회를 짓기를 원했는데 역시 큰 교회는 그냥 일반 교회 짓기 원합니다. 무슨 장애인 교회냐 그건 딴 교회가 하고 우리 그래서 그렇게 접던 교회고요. 예, 그래서 빨리 다 끝냈고요. 이 사회가 저희가 지금까지 감당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고 또 여기까지 오기는 굉장히 저희가 그런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달려오면서 힘이 있었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그냥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막 반갑게 막 이렇게 짝짝꿍도 하려고 했는데 제 스스로가 이렇게 컴다운이 되니까 굉장히 마음의 두려움, 그 다음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런데다 여러분들 보세요. 몸의 육신에 어떤 육신에 그런 게 오고 재정의 한계를 느끼면 모든 걸 다 잃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나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뵙고 또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꼭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무조건 맨덴토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을 잘 외우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 오셨다고요? 땅끝 마을에 와서 사십니다. 땅끝 마을.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아파서 그런지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걸 실천하시려면 여기에 오래되신 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민 역사가 이 땅에서 깊은 분일수록 지금 교회를 안 나고 가난한 교인이 되신 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히어링나우 선교사의 사명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딴지를 걸어서라도 억지로라도 교회로 끌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했냐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둘 곡식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추수꾼이 없다 보니까 추수꾼이 누가 한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난리 속에서도 한국에 가는 길거리에서도 웹사이트 보세요. 그리고 전도진 아니고요. 우리 개신교들은 쪽팔리다고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정말 모자르다 그랬거든요. 정말 추수꾼이 모자르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살고 계시는 이곳이 선교 현장이며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히어리나 선교사를 감당하면서 저희는 잠깐 왔다 가지만 기도해 주시고요. 늘 잊지 마시고 재정으로가 아니라 늘 기도해 줄 때에 선교지는 끊이지 않고 주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든 일이 지금 저희 큰애는 제가 아직 그런 저희 큰애도 병원에서 일했는데 자꾸 걔가 지금 예감이 이상한지 계속 저희한테 아빠 엄마 우리한테 숨기는 거 있지 숨기는 거 있지 그러는데 저희가 얘기를 안 해서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저희가 얘기를 드리려고. 왜 그러냐면 지금 한참 막 부풀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담대할 것이다. 한번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지. 그래서 베델교회 여러분 온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수술하는데 잘해서 이 사역이 아까 제 말씀대로 125세까지 강건하게 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저의 삶의 터전에서 있던 걸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온 성도들 이제 주님 안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못했던 사역 지금부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아버지여 그냥 주머니 속에 넣지 마음속에 넣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쉬고 있는 영혼들 주님 교회로 끌고 올 수 있는 강한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